BOA 세계 뉴스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오늘 독일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화상 연설할 예정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동안 서방국들의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치 강화와 러시아군을 무찌를 수 있는 중포 지원을 촉구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개막 첫날인 오늘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의 일환으로 러시아산 금 수입을 금지시킬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그러나 서방국들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 얼마나 단결을 유지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 화상연설을 통해 벨라루스 국민들이 러시아가 주도하는 전쟁에 휘말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벨라루스 국민과 장병 모두에게 별도로 언급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서 당신들은 전쟁에 휘말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2월이나 봄철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휘말리고 있다며 크렘린은 당신을 대신해 모든 것을 이미 결정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당신들의 목숨은 어떤 가치도 없지만 당신들은 노예나 총알받이가 아니라며 앞으로 당신들에게 닥칠 일을 다른 누가 결정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은 당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제 모든 것은 벨라루스의 일반 국민들에게 달렸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의 우방인 벨라루스는 우크라이나 북부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지난 2월 개전 초기 러시아군 침공부대 일부가 벨라루스를 통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로 진격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성공하도록 허용할 경우 전 세계에 재앙적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어제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전쟁이 국제 유가에 미치는 영향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영국 등 서방국들이 러시아 징벌과 관련한 결의를 유지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특히 미국민들을 향해 미국은 역사적으로 평화와 자유, 민주주의를 위해 나서왔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만일 우리가 푸틴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자유롭고 독립적인 주권국가의 상당한 영토를 합병하고 정벌하도록 놔둔다면 전 세계에 절대적으로 재앙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피로감 누적을 경계하며 지금은 우크라이나를 포기할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휴전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의장 자격으로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은 위도도 대통령은 어제 독일로 출발하기에 앞서 자카르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위도도 대통령은 오늘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각각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날 예정입니다. 위도도 대통령은 이 임무는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평화를 위해 그리고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대화의 장을 열도록 요청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쟁은 멈춰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젤렌스키 대통령과 식량 공급망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공급망이 곧 재가동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위도도 대통령은 또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같은 임무의 일환으로 푸틴 대통령에게 대화를 열고 전쟁을 멈추기 위해 즉각 휴전을 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위도도 대통령은 앞서 지난 4월 오는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젤렌스키 대통령을 초청하고 러시아를 겨냥한 G20 축출 주장에도 불구하고 푸틴 대통령에게도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중립을 표방해온 스리랑카 정부가 석유 수입과 관련한 협상을 위해 오늘 러시아에 장관 2명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칸차나 위제세키라 스리랑카 전력에너지 장관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스리랑카 외교부와 러시아 주재 스리랑카 대사가 석유 구매 협상과 관련한 일정을 조율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위제세키라 장관은 러시아 정부 또는 기업으로부터 직접 석유를 구매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며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스리랑카는 약 70억 달러 규모의 국가 채무 불이행으로 경제가 사실상 붕괴된 가운데 석유 부족 사태까지 겪으면서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정부는 이에 따라 모든 주유소에 경찰과 무장한 군 병력을 배치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27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의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엄청난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의회 산하위원회가 한국의 난민정책을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에 의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을 비판했습니다. 알래스카 미군 기지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24시간 감시하고 있다며 미국 본토 방어 임무에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6도에서 23도, 최고는 21도에서 29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내지 3m, 서해 앞바다 1내지 3.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의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세계적으로 안보 정세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엄청난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권 장관은 또 북한의 전술 핵무기 개발로 북핵이 한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는 일각의 견해는 틀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영세 한국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최근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차원의 추가 제재에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핵실험은 그 연장선상에서만 볼 수 없다며 권영세 한국통일부 장관은 세계적으로 안보 정세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엄청난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영세 한국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최근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추가 제재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핵실험은 그 연장선상에서만 볼 수 없다며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에 엄청난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권 장관은 27일 서울의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지난 2013년에서 2015년 사이 중국 주재 한국 대사를 맡을 당시 중국 측 인사들로부터 북한 핵실험에 대한 단호한 반대 의견들을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이 현재와 같은 그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안보 정세가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핵실험을 하게 된다면 그러나 안보리 결의와 무관하게 국제사회로부터 엄청난 비판에 직면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비판은 단순히 말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 장관은 북한은 현재 상황을 개선하고 훨씬 나은 미래를 생각한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포함한 지도자들이 핵실험을 단념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길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장관은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서도 북한의 핵실험이 준비가 완료됐다는 결론에 도달해 있다며 한마디로 정치적 결단만 남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실제로 핵실험을 하지 않는 데 대해선 분명한 이유를 알 수 없다며 북한도 나름대로 핵실험으로 인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내외 정세를 좀 보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권 장관은 북한의 핵실험은 영내 평화뿐 아니라 국제 평화에 큰 위협이 되는 만큼 미국과 중국을 포함해서 특히 북한에 대해서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는 중국이 북한이 핵실험을 자제하도록 계속해서 충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장관은 또 북한이 최근 2년 동안 시험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이 장거리에서 단거리로 전략핵에서 전술핵으로 바뀌고 있는 데 대해 대한민국을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다만 최근 테스트가 단거리 중점으로 옮겨졌다고 해서 북한의 전략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핵이 우리 대한민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얘기했던 분들은 분명히 틀렸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한 공격력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공격력을 동시에 갖기를 바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최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에서 전방부대의 작전 임무를 추가하며 대남 전술 핵무기 최전방 배치를 암시하는 등 대남 강경기조를 보인 게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중앙군사위에서 결정된 내용들도 9.19 군사합의 정신에 위반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최근 당 중앙군사위 확대 회의에서 군 전선부대 작전 임무에 중요 군사행동 계획을 추가하고 전쟁 억제력을 확대 강화하기 위한 군사적 담보를 세우기 위한 중대 문제를 승인해 전술핵의 전방부대 배치에 따른 조치라는 관측을 낳았습니다. 권 장관은 그러나 한국을 주로 겨냥한 부분이 어떤 면에선 한국과 대화를 곧 할 수도 있겠다는 기대 섞인 희망도 해본다고 말했습니다. 권 장관은 또 김정은 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를 3일간 주관하는 모습이나 6.25를 계기로 5년 만에 반미 집회를 연대대해 다른 한편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나 봉쇄로 인한 국내적 동요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포함해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더 공세적인 태도로 나갈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최근 이례적인 모습은 역시 청중이 북한 주민이라는 평가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권 장관은 북한 내부의 신종 코로나 현황에 대해선 북한 내 외국 공관이 거의 철수해 있고 국제기구 직원들도 북한에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지금 북한 공식 매체에서 발표하는 것은 다른 나라의 신종 코로나 발병 후 진전 상황과 사뭇 달라 의문이 있다며 다양한 소식이 섞여 들어오고 있어 아직까진 좀 더 지켜봐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대북 접근 과정에서 납북자 문제 연계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엔 북한과 대화가 재개된다면 납북자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전체의 인도적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기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 의회 산하위원회가 한국의 난민정책을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에서 2019년 문재인 정부에 의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청문회를 주관한 하원 의원은 충격적인 일이라며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하원 내 초당적인 코커스인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가 24일 한국 난민정책과 윤석열 정부를 주제로 주관한 화상청문회에서는 탈북 난민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특히 현재 한국에서 쟁점으로 부각된 탈북 어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날 청문회를 주관한 공화당 소속의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1월 어부 두 명을 끔찍한 운명이 기다리는 곳으로 돌려보냈을 때 우리는 모두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We were all shocked and dismayed when the Moon government sent those two fishermen back in November of 2019 to a
스미스 의원은 우리는 그들이 김정은의 절대적인 악의에 의해 잔인하게 다뤄지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그것이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에 대한 모든 것에 반하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매우 진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인권 변호사로 알려진 사람과 그의 정부가 사람들을 끔찍한 운명 속으로 돌려보냈는지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9년 11월 동해 북방 한계선 이남 지역에서 나포된 뒤 한국의 망명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조사한 뒤 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으로 알려져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일각에선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가 제기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검토 중이라며 옛날부터 좀 국민이 문제를 많이 제기하지 않았느냐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의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솔티 대표는 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한국 헌법과 국제조약상 의무를 위반해 북한 난민을 송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We're interested in pleasing the Kim dictatorship, and I feel a large part of this is because the defectors were having the most significant impact of reaching the people of North Korea.
쇼울티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독재자 김정은의 독재 정권을 기쁘게 하는데 더 관심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탈북민들이 북한 주민에게 진실을 알리는 데 있어 정부기관이나 민간단체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당시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탈출한 어부 두 명을 닷새 만에 강제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한 이유가 석연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It is not clear why the Moon government decided to forcibly return the two North Korean escapees.
신희석 분석관은 문재인 정부의 이런 결정이 당시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는 추측도 있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을 자신 임기의 주춧돌로 삼았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거의 없는 세습 독재자에 대한 원칙 없는 유화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탈북난민 문제와 관련해 한국 새 정부에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북한 자유연합의 수전솔지 대표는 현재 중국 감옥에 약 1,200여 명의 북한 주민들이 구금된 것으로 추산되고 이 중 절반은 어린이와 여성, 한국으로 가기를 원하는 북한 주민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 한국 정부가 이들을 구출할 최적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계속된 국경 봉쇄와 탈북민 송환이 어려운 데다 중국 측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차원에서 탈북민의 안전한 통과를 허용하는 상황이라는 설명입니다. 숄츠 대표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에 비행기를 보내 이들을 데려오는 과감한 접근을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한국 내 탈북민의 모호한 법적 지위와 탈북 조사 과정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현재 국가정보원이 전담하는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조사와 신문 절차를 망명 신청자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로 이관하고 정보 당국은 일정 부분만 관여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은 한국이 최근까지 난민 수용에 대해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왔다면서 최근 몇 년간은 공산주의 북한의 탄압에서 도망쳐 한국에서 피난처를 찾으려는 북한 주민들조차 낙담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새 정부가 이와 관련해 큰 변화를 가져오길 희망하고 있다며 이런 변화들이 행정명령이나 법령 혹은 법 제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미스 위원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대중음악과 영화, 게임 등 문화적으로 한국이 큰 영향력을 갖고 있지만 난민 수용률에서는 1.5% 수준을 보이는 등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한국이 난민 문제에 대해서도 소프트 파워로서 더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키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기간과 취임식 등에서 국제난민보호법과 원칙 준수의 필요성과 자유와 인권에 기반한 보편적 가치와 국제규범의 보호와 증진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또 윤 대통령이 공산주의의 억압을 피해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원하는 사람들을 향한 더 큰 개방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스미스 의원은 평가했습니다.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인권 문제와 관련해 청문회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해 4월에는 한국의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 문제와 관련해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제대로 된 수사나 법적 절차 없이 탈북 어민이 성급히 북송됐다며 이를 은폐하려 한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한국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을 재조사하는 건 북한 인권 문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티우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공무원 피격 사건의 본질은 월북 여부가 아니라 북한의 살인 행위라며 한국 전임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했습니다. 24일 VOA 한국어 서비스의 워싱턴 토크 프로그램에 출연한 두 전문가 대담을 김영규 기자가 진행했습니다.
킹 전 대사님,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과 관련해 더 많은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는지요?
There's always value in having information. In a case like this where there were questions,
정보에는 언제나 가치가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의문이 있는 경우 기록을 열어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명확하게 하는 게 물론 상식적입니다. 정보가 공개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모든 가능성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개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문점이 해소되길 바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완전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뭔가 은폐하려 한다는 추정이 언제나 제기됩니다. 정보 공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스칼라트 사무총장님, 유족들이 어떤 정보를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ll available information. The family must find out the truth. South Korea.
확인 가능한 모든 정보입니다. 가족들은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만큼 한국민들은 진실을 알 자격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한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한반도 전체를 한국 영토로 규정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월북을 시도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이것을 주요 쟁점에서 다른 곳으로 방향을 돌리려는 시도라고 봤습니다. 한국 정부가 자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는 사실에서 말이죠. 피해자는 가장 소름 끼치는 방법으로 시체를 유기당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한국 주권과 국민 안전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입니다. 물론 우리는 모두 평화와 화해 그리고 궁극적으로 통일을 원합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모든 개개인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스칼라트 사무총장님, 당시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요?
A lot was sacrificed under the previous administration of President Moon for the sake of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많은 것이 희생됐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과의 화해와 관계 회복을 위해서였죠. 미국은 친구와 동맹, 파트너, 그리고 한국과 공유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런 공동 가치가 동맹의 핵심 요소고 이런 가치를 정확히 공유하고 있다고 분명했는데요. 인권은 동맹과 공유하는 그런 가치의 중심적인 부분입니다. 미국은 상황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매우 큰 기대도 하고 있죠. 한국 정부는 한국민들의 인권과 삶, 개개인의 안전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 대한 보호에 더 관여할 것입니다.
킹 전 대사님, 전임 한국 정부는 인권 같은 가치를 희생하면서 북한과의 관계에 너무 많은 우선순위를 뒀나요?
I would have preferred to see the previous administration give more attention and focus to human rights.
저는 전임 한국 정부가 인권에 관해 관심과 집중을 더하는 것을 보길 원했습니다. 인권은 대북 정책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북한과 한국의 주요 차이점 중 하나는 인권입니다. 한국인들은 인권과 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고 정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렇게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특정 정부를 구체적으로 비판하고 싶진 않습니다.
스칼라트 사무총장님, 윤석열 정부는 해수부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다는 앞선 조사 내용을 뒤집었습니다. 한국인의 사망 문제가 어떤 면에서 중요한 건가요?
Even if the man had attempted to defect to North Korea,
한국인이 월북을 시도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받을 수 있는 보호를 포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국의 관련 법과 한국이 비준한 국제법, 심지어 북한도 일부 비준한 법에 의한 보호는 어떻습니까? 따라서 저는 월북 여부가 그렇게까지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시 벌어진 일이 범죄라는 점이죠. 명백한 한국법 위반이었습니다. 국제인권선언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었습니다. 드문 경우지만 월북을 결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한국인이 어떤 이유에서 월북을 결심한다고 해도 처벌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처벌은 매우 끔찍한 상황에서의 죽음이었죠.
킹 전 대사님, 2019년 한국 해역에 들어온 북한 어민 두 명이 북한으로 송환된 사건도 논란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I think this was the case where members of the crew, other members of the crew had been
당시 사건은 배에 타고 있던 선원이 다른 선원들을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살인은 극악무도한 범죄이고 처벌돼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 어민들이 자신들의 의지와 반대로 북한으로 되돌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탈북한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를 죽였든 그렇지 않던 간에 말이죠. 한국 정부가 해야 했던 일은 당시 상황을 조사하고 한국법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원인이 무엇이고 무엇이 문제였으며 관련자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결정했어야 합니다. 그런 노력이 없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들이 송환된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실수였습니다. 언론이 이후 알아내면서 유출됐죠. 저는 한국 정부가 정보를 들여다보고 한국법에 따른 결정을 내리면서 더 현명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서 문제가 됐는지 여부에 대해 말입니다. 저는 해당 사건에 대해 한국 법원이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저는 그것이 처음부터 매우 잘못 처리됐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들 어민이 16명을 살해하는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스칼렛 사무총장님, 그것이 사실이라도 송환 결정은 잘못된 건가요?
North Koreans who escaped to South Korea have this minimum expectation.
북한을 탈출해 한국으로 향한 탈북자들은 한국법에 의한 보호를 누릴 것이라는 최소한의 기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당한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볼 수 없었던 법적 절차가 적용되는 것이죠. 또 수사당국이 주장한 것처럼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한 조사도 단 며칠 뿐이었습니다. 적법한 법 절차에 어긋나는 것이죠. 법적인 결정에는 합법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며 정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다른 모든 고려사항보다도 정치적 요소가 우세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북한 정권 달래기였습니다. 북한 최고위층과의 관계 회복과 화해를 바라면서 말이죠.
킹 전 대사님, 적절한 접근법은 무엇이었을까요?
First thing, not covered up. Covering it up, I think, was the first big mistake.
먼저 감추지 말았어야 합니다. 사건을 은폐한 것이 가장 큰 실수였다고 생각합니다.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았을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한국 법원의 절차와 수사 절차에 따른 조사를 실시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사건을 들여다보고 이를 통해 나온 정보는 공개됐어야 합니다. 만약 당시 실제로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분명한 극악무도한 범죄이고 관련자들은 매우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북한으로 되돌려 보낸다고 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보장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 두 사건이 한국의 현재 정부에서 거론된 이유는 인권과 관련해 상황이 달라졌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워싱턴을 방문한 박진 한국 외교장관은 많은 당국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이런 만남에서 한국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우려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인권 문제에 더 많은 집중과 더 많은 관심을 두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주요 메시지였고 이를 부각하기 위해 논란이 많았던 사건이 강조됐습니다. 우리라면 다르게 처리했다는 것이죠. 근본적인 변화를 반영한 것이길 바랍니다.
스칼레트 사무총장님, 한국의 야당은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하는 게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With the Yoon government in place now, it is extraordinarily important.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상황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한국의 정책을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은 2017년 이후 북한 인권에 대한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이정훈 전 북한 인권 협재 협력 대사가 2017년 가을 퇴임한 이후 이 자리를 공석으로 뒀습니다. 물론 미국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도 2017년 1월 킹 대사님이 퇴임한 이후 북한 인권 특사가 없죠. 킹 대사님이 물러난 이후 우리는 일관된 북한 인권 정책을 갖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때 유엔에서 가졌던 높은 지위를 되찾는다는 측면에서 할 일이 많다고 봅니다.
킹 전 대사님, 정치에서 인권 문제를 분리할 수 있나요?
Human rights is a political issue. And fortunately it is because
인권은 정치적 사안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인권은 인권을 지키지 않은 정부에게 압력을 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인권이 정치적 사안이 된 것은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권이 정치적 사안이 된 것은 지난 몇 주 동안 제기된 변화 때문이 아닙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있었던 변화 때문이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인권 특사 임명을 위해 더 빠르게 행동하지 않은 것에 실망했습니다. 그 문제에 집중하는 누군가가 있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실행돼야 하는 일인 것이죠. 이번 정부, 바이든 행정부는 그럴 의사를 보였지만 1년 반이 지났습니다. 벌써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 지난 것이죠.
지금까지 킹 전 특사와 스칼라트 사무총장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등에 대응해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지상발사 요격미사일을 갖춘 알래스카 미군기지가 VOA에 북한 미사일 대응 가상훈련과 기지 내부 시설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24시간 감시하고 있다며 미국 본토 방어 임무에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우주군 산하 클리어 우주군 기지 내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경고하는 경보가 울립니다.
Implement site reporting. Implement.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우주기반 레이더의 경보가 울리자마자 클리어 우주군 기지는 즉각 지상기반 레이더를 통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분석 검증하고 요격체계를 동원한 대응 조치를 수행합니다. 실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아닌 발사를 가정한 가상훈련이지만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임무를 맡은 알래스카 미군기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실제적이고 상시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올해 들어 26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까지 발사한 바 있습니다. 알래스카 클리어 우주군 기지와 포트그릴리 기지는 24일 VOA에 기지 내부 시설과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가상훈련을 최초로 공개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상시 대비하고 있으며 본토 방어 임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re watching them 24/7. We see what they do. I like to describe this job as a no-fill mission.
미 우주군 소속 클리어 우주군 기지의 데이브 킴 부사령관은 우리는 24시간 북한을 지켜보고 있으며 그들의 움직임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본토 방어는 실패해서는 안 되는 임무라고 말했습니다. 알래스카 미군 기지에서 북한의 미사일에 대응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최근 도입된 신형 장거리 식별 레이더입니다. 미국을 향해 발사된 미사일을 비행 중간 단계에서 식별하고 추적하는 장비로 지상발사 요격미사일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북한 등이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탑재체는 발사 후 대기권을 벗어나 우주에서 분리된 뒤 복잡한 파편을 만드는데 미국 정부가 15억 달러를 들여 알래스카 기지에 최근 도입한 신형 지상기반 레이더는 5,000km 밖의 우주물체까지도 추적할 수 있는 지구상 가장 정교한 레이더라고 기지 측은 설명했습니다.
LRDR is able to look into that adversarial threat cloud and differentiate.
데이브 킴 부사령관은 신형 장거리 식별 레이더는 절대적 위협을 조사하고 어떤 개체를 타격할 것인지 구분할 수 있다며 일반 레이더와 비교해 월등한 초고해상도를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클리어 우주군 기지에서 북한 등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탐지하면 알래스카 포트그릴리 기지는 그 분석 내용을 토대로 즉각 지상 요격미사일을 통해 요격 대응에 나섭니다. 알래스카 포트그릴리 기지의 미사일 방어대대를 지휘하는 크리스 스투츠 대대장은 지하 격납구에 40기의 지상 요격 미사일이 배치되어 있다며 적의 미사일 발사 즉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포트그릴리 기지는 또 미국 정부가 오는 2028년 운용을 목표로 최근 추가 완공한 지상발사 요격 미사일을 위한 20개의 지하 격납구 내부를 VOA에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2028년까지 포트그릴리 기지에 차세대 지상발사 요격기 20기를 추가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글렌 베너크 미국 국부사령관은 지난 5월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관련 역량과 능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면서 2028년에 차세대 요격기를 배치하고 현 시스템의 수명 연장 프로그램을 계속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기지와 알래스카 포트그릴리 기지에 북한 등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총 44기의 지상기반 요격미사일을 운용하고 있으며 오는 2028년까지 포트그릴리 기지에 20기를 추가 배치해 탄도미사일 방어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니트맨 3을 운용하는 미국 제20공군과 예하 제90 미사일 부대가 이달 초 해군 전쟁대학 교수들을 초대해 북한에 대한 강연을 열었습니다. 테렌스 로리그 교수와 데이나 스트럭먼 교수가 북한의 군사력과 동맹에 대한 확장 억제에 대한 내용을 전하고 미사일 부대로부터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로리그 교수는 VOA에 국방부나 해군의 공식 입장이 아닌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공군 관계자들이 북한의 도발 움직임을 주시하고 우려하고 있으며 북한 문제에 다양한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로리그 교수를 인터뷰했습니다.
로리그 교수님, 제20공군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인 미니트맨 3를 운용하고 예하 제90 미사일 부대는 미니트맨 3의 발사와 관리를 맡고 있죠.
The 90th Missile Wing is one of three of the ground-based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wings that together
그렇습니다. 제90 미사일 부대는 지상에서 ICBM을 운용하는 미사일 부대 세 곳 중 하나이며 미국의 3대 핵전력 태세의 한 축을 구성합니다. 전략 핵 잠수함과 전략 폭격기가 다른 두 개의 핵전력 태세이고요. 우리는 와이오밍에 있는 미사일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북한이 올해 ICBM을 발사했는데 그곳 부대원들이 북한 ICBM을 격추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었나요?
When you use the word defense here, This is not a missile defense unit that we visited. This is about deterrence. And so they are not in the business.
이 부대는 미사일 방어 부대가 아니고 억지력을 유지하는 부대입니다. 그들은 탄도 미사일을 격추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부대의 능력은 핵 억지력을 가능하게 하는데요. 미국의 핵 타격과 핵 보복 위협을 인식시켜 상대가 선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사일 부대들의 역할에 있어 방어와 억지력은 중요하고도 다른 개념입니다.
미 해군 산하의 해군 전쟁대학에서 참모들을 교육하고 계신데요. 공군의 ICBM 부대와 교류하는 것이 드문 일인가요?
Well, no, I wouldn't say that. I mean, we get around to a lot of different groups and give talks and as well receive briefings from them.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 다른 단위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고 브리핑도 받습니다.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가 처한 환경을 감안했을 때 국제관계에서 핵무기의 역할과 핵 억지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강조되는 것은 놀랍지 않습니다. 해군 전쟁대학에서 이런 주제를 가르치는 우리도 미사일 운용요원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운용요원들도 특정 지역과 주제에 대한 전문가들과 교류하고 배우고자 하는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이 모두 핵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기 때문인가요?
Certainly, as you mentioned, the Ukraine invasion and Russia's use of implied nuclear threats.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에 더해 러시아는 핵 위협을 암시하고 핵 엄포를 놓고 있고 중국은 핵 무기고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북한 관련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현재 환경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관심이 집중돼 북한의 핵 위협이 때로는 필요한 만큼 관심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북한을 너무 뒤로 멀리 제쳐둬서는 안 됩니다. 북핵과 관련해서도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로리그 교수님은 제20공군 지도부와 군인들에게 주로 북한 핵 문제를 강연하셨습니까?
Yes, it was mainly North Korea as well as what the allies are thinking in regards to extended deterrence and what kinds of
예, 주로 북한에 대해서 그리고 확장 억제에 대한 동맹국들의 생각을 강연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와 연계해 동맹국들이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서 어떤 우려를 가지고 있고 어떤 교훈을 얻고 있는지도 소개했고요. 저는 제 강연을 항상 북한 역사 개관으로 시작해서 현재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을 다루곤 합니다. 많은 경우 강연을 듣는 이들은 북한에 대해 신문에서 읽는 내용 위주의 매우 제한적인 시야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경제적, 정치적으로 불안정해서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고 미국 정책 이반가들이 혹시 생각한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우리는 북한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하고 이 정권이 오래 지속될 것이라는 전제 아래 접근해야 합니다.
교수님이 김정은 위원장 사진, 김정일 위원장의 운구차 사진, 장성택 사진, 김정남 독사를 보여주는 사진 앞에서 강연하는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제20공군 관계자들은 북한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까?
Yeah, there is always a lot of interest in the details of North Korea because again, I think there is often largely a surface
북한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 언제나 관심이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인들은 대부분 북한에 대해 표면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특히 이들은 북한의 생각과 현 경제적, 정치적 상황에 대해 관심이 있었습니다. 제20공군 관계자들은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이들입니다. 따라서 운용 결정에 정보를 제공할 세부 사항들을 배우는 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 강의에는 공군 지도부를 비롯해 보다 낮은 직위의 운용요원까지 참여했습니다. 질문은 전반적으로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북한 경제, 북한의 전략과 원칙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요. 최근 북한의 많은 미사일 발사와 역량 진전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한 질문, 또 북한의 핵 역량에 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북한이 최근 미사일 도발을 거듭하고 있는데 제20공군에서도 북한 위협에 대한 주의가 높아졌나요?
Sure. I mean, they are following these events and are concerned about that. And this again goes to what I had mentioned earlier that I think
물론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움직임들을 주시하고 있고 우려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 말했듯이 러시아와 중국의 행동에 대해 관심이 더 많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도 분명히 그들의 생각 속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것은 미국의 핵 타격 가능성이 제시될 때는 적국의 행동을 억제하는 데 있어 미국의 모든 핵 전력 모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핵미사일 사용이 미국의 첫 핵 대응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선은 더 작은 위력의 전술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것입니다. 억지력은 하루 24시간 작동하는 것이고 제20공군은 더 크고 넓은 전력의 일부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유사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했고 다음 달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한 통합국방협의체에서 구체적인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어떤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You know, some of the things that you are certainly seeing happening is exercises are going to be ramped back up to what they were pre-pandemic.
명백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연합훈련이 코로나 이전 2018년 미북 정상회담 시절 이전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보다 정상적인 훈련들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전략자산의 한반도 복귀는 억지력을 강화하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저는 전략자산을 전기 가감 저항기로 봅니다. 필요하면 높이고 또 다른 필요에 의해 낮출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미한 연합훈련에서 미국 전략자산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신호를 보내면서 또 한국 국민들에게는 핵무기도 동원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안심을 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신호를 주는 장치들이 너무 도발적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확장 억제력 실행력 제고는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알기 어렵지만 제가 보기에는 동맹의 신뢰도와 전반적인 방위 공약을 과시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미한 동맹은 상당한 역량이 있고 일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취약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역량도 개발하면서 한국 일각에서는 과연 동시다발적 핵 공격이 있을 때 미국이 한국을 보호할 것인가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각에서는 한국 핵 무장론도 나오고요. 미국이 어떻게 한국에 더 확신을 줄 수 있을까요?
That's a really important question and is at the heart of the alliance. You are looking at again, you know, understandably that South Koreans would be thinking.
매우 중요한 질문이며 동맹의 핵심 문제입니다. 한국인들이 핵 옵션을 생각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이 핵무장을 선택한다면 상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미국의 방위 공약은 강력합니다. 북한의 공격에 대해 여러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고 북한이 과연 정권 생존을 위태롭게 할 그 길을 끝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북한이 여러 다른 역량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우려되지만 꼭 북한이 이런 다양한 무기를 다 사용할 것이라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한반도 분쟁 상황에 대비해 여러 선택지를 열어놓고 무기를 다각화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현 상황에서 북한을 억제할 수 있으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구축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최근 제20공군과 예하 제90미사일 부대에서 북한 문제를 강의한 테렌스 로리그 해군전쟁대학 교수로부터 군 관계자들의 북한 관련 인식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에 가담한 크리스토퍼 안 씨의 변호인단이 구금의 적법성 여부를 묻는 인신보호 청원을 청구했습니다.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스페인 인도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한 후속 조치로 실제로 안 씨의 송환을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으로 지난달 스페인으로 신병인도 결정이 내려진 크리스토퍼 안 씨의 변호인단이 법원에 인신보호 청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법원 전자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안 씨 측 변호인단은 23일 미국 연방법 집행기관인 미국 보안국을 상대로 안 씨의 구속 적격 여부 판단을 요청하는 인신보호 청원을 청구했습니다. 인신보호 청원은 연방법원 관할로 한 개인에 대한 불법적이고 무제한적인 구금의 법적 근거를 입증해달라며 신청하는 겁니다. 안 씨의 변호인단은 해당 청원에서 이번 사건의 개요와 별도로 첨부한 문건을 통해 인신보호 청원을 청구한 배경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안 씨가 미국을 떠나면 북한의 암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전문가 증언과 법률 당국의 설명에도 신병 인도 조치가 내려진 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정부의 권한 남용에 대한 보호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5조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법원이 인정한 증거들은 안 씨가 범죄 현장에 있었다는 것 외에 대사관 침입과 협박, 상해 등의 범죄 행위 증거로는 불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안 씨의 진료 기록과 전문가 의견 등이 재판부에서 채택되지 못하고 무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검사 출신인 정홍균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24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번 조치로 법원은 크리스 안 씨의 구금의 합법 여부를 심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렇게 그 지금 신병이 스페인이라는 이제 다른 나라로 스페인이라는 다른 나라로 인도가 되기 직전에 그 크리스토퍼 안의 변호인들이 이 서류를 파일을 함으로 인해서 첫째로 지금 그 구금되어 있는 이 자체가 합법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함으로 인해서 일종의 그 신병 인도를 막으려는 그러한 시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 변호사는 다만 이번 청원서가 안 씨의 최종 신병 인도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안 씨 변호인 측은 24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공개된 청구서 내용 외에 언론에 밝힐 내용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9일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법원은 스페인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크리스토퍼 안 씨의 신병 인도를 승인했습니다. 당시 해당 판사는 재판부가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 증거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안 씨는 스페인법에 따라 강제 침입과 불법 감금, 상해죄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개연성이 있어 이같이 결론 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례적으로 해당 판사는 최종 결정과 별도로 안 씨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며 상급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뒤집어 안 씨의 스페인 신병 인도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북한은 안 씨를 살해하려 할 것이고 스페인에서는 북한이 그를 살해하기가 더욱 쉬울 것이라며 비록 법에 따라 그의 신병 인도를 결정하지만 그것이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상급 법원이 관련 결정을 틀렸다고 하거나 자체적으로 신병 인도를 막아주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페인 법무부는 지난 5월 24일 신병 인도 결정과 관련해 안 씨의 신변 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느냐는 BOA 질문에 북한 대사관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은 필립 안 씨의 송환을 요청하는 법정 소송을 제기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오늘날 미국의 결정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안 씨는 지난 2019년 2월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에 침입해 납치극을 벌인 혐의로 같은 해 4월 미국 연방수사국에 체포됐으며 7월 가택연금을 조건으로 석방됐습니다. 이후 10월 안 씨의 변호인단은 구금 조건 명령에 대한 검토 요청서를 통해 가택연금 조건이 완화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전쟁 발발 72주년을 맞아 전직 주한 미군 사령관 등은 자유를 위해 싸운 이들의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유를 위해 튼튼한 안보가 필수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틸럴리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전 발발 72주년을 맞아 BOA에 보낸 메시지에서 한국은 강력하고 활기찬 민주주의 국가, 글로벌 경제, 그리고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미국의 모범적 동맹으로 성장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틸럴리 전 사령관은 또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현대 기술 국가로 성장했다며 이는 진정한 모범이자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에서 싸우고 희생한 이들의 희생과 땀, 피야말로 이런 기적의 씨앗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굳건한 미한 동맹을 통해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자고 말했습니다.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틸럴리 전 사령관은 워싱턴 DC 한국전 참전기념공원 내의 추모의 벽이 다음 달 27일 공식 제막식을 앞두고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추모의 벽에는 한국전에 참전한 미군 36,364명과 카투사 7,174명의 이름이 새겨집니다. 틸럴리 전 사령관은 이들의 이름이 전쟁의 비용을 말해주고 있다면서 젊은 청년들이 독재자의 발 아래 있지 않고 민주주의를 위해 기꺼이 싸우고 희생했다는 점을 상기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해군 태평양 사령관 출신인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72년 전 한국전쟁 발발은 전시 우리 국가들의 강력한 방위를 보장하기 위해선 평시 군사 대비 준비 태세가 필수 조건임을 일깨워준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전 사령관은 이어 특히 북한이 맹렬한 속도로 미사일 시험을 하고 핵실험 가능성이 임박한 상황에선 이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우리는 침략으로부터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항상 경계를 유지하고 우리의 자유를 지킬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먼 전 사령관은 그러면서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저희 VOA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이나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번입니다. 1-202-382-5325번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6도에서 23도, 최고는 21도에서 29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 내지 3m, 서해 앞바다 1 내지 3.5m 높게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자강도, 황해남북도, 경기도 전 지역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오후에 가끔 비가 멈추겠습니다. 평양은 최저 23도, 최고 25도가 되겠습니다. 남포는 최저 22도, 최고 25도, 신의주 최저 21도, 최고 26도, 강계 최저 23도, 최고 27도입니다. 해주는 최저 22도, 최고 23도, 사리원 최저 24도, 최고 25도입니다. 다음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모두 흐리고 비가 내리겠고 일부 지역은 오후에는 가끔 비가 멈추겠습니다. 함흥은 최저 21도, 최고 27도가 되겠습니다. 신포, 오후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22도, 최고 26도. 장진, 비가 내리고 오후에는 한때 비, 최저 18도, 최고 21도. 해산도, 비 내리고 오후에 한때 비, 최저 19도, 최고는 27도입니다. 선봉, 오후 한때 비가 내리고 최저 19도, 최고 24도. 이어서 해상 날씨, 동해 전 해상 흐리고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1 내지 3m, 먼 바다는 오전에 1.5 내지 3.5, 오후에는 2 내지 4m로 파도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 전 해상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오전에 1 내지 3.5, 오후에는 1 내지 2.5m로 일겠고 먼 바다는 오전에 2 내지 4m, 오후에는 2 내지 3.5m로 높은 파도가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오늘 독일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화상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동안 서방국들의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치 강화와 러시아군을 무찌를 수 있는 중포 지원을 촉구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개막 첫날인 어제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의 일환으로 러시아산 금 수입을 금지시킬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그러나 서방국들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 얼마나 단결을 유지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 화상연설을 통해 벨라루스 국민들이 러시아가 주도하는 전쟁에 휘말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벨라루스 국민과 장병 모두에게 별도로 언급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서 당신들은 전쟁에 휘말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2월이나 봄철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휘말리고 있다며 크렘린은 당신을 대신해 모든 것을 이미 결정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당신들의 목숨은 어떤 가치도 없지만 당신들은 노예나 총알바지가 아니라며 앞으로 당신들에게 닥칠 일을 다른 누가 결정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은 당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제 모든 것은 벨라루스의 일반 국민들에게 달렸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의 우방인 벨라루스는 우크라이나 북부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지난 2월 개전 초기 러시아군 침공부대 일부가 벨라루스를 통해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로 진격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성공하도록 허용할 경우 전 세계에 재앙적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어제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전쟁이 국제 유가에 미치는 영향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영국 등 서방국들이 러시아 징벌과 관련한 결의를 유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특히 미국민들을 향해 미국은 역사적으로 평화와 자유, 민주주의를 위해 나서왔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만일 우리가 푸틴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자유롭고 독립적인 주권국가의 상당한 영토를 합병하고 정벌당하도록 놔둔다면 전 세계에 절대적으로 재앙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피로감 누적을 경계하며 지금은 우크라이나를 포기할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휴전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의장 자격으로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은 위도도 대통령은 어제 독일로 출발하기에 앞서 자카르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위도도 대통령은 오늘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각각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날 예정입니다. 위도도 대통령은 이 임무는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평화를 위해 그리고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대화의 장을 열도록 요청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쟁은 멈춰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젤렌스키 대통령과 식량 공급망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공급망이 곧 재가동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도도 대통령은 또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같은 임무의 일환으로 푸틴 대통령에게 대화를 열고 전쟁을 멈추기 위해 즉각 휴전을 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위도도 대통령은 앞서 지난 4월 오는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젤렌스키 대통령을 초청하고 러시아를 겨냥한 G20 축출 주장에도 불구하고 푸틴 대통령에게도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중립을 표방해온 스리랑카 정부가 석유 수립과 관련한 협상을 위해 오늘 러시아의 장관 2명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칸차나 위제세케라 스리랑카 전력에너지 장관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스리랑카 외교부와 러시아 주재 스리랑카 대사가 석유 구매 협상과 관련한 일정을 조율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위제세케라 장관은 러시아 정부 또는 기업으로부터 직접 석유를 구매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며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스리랑카는 약 70억 달러 규모의 국가 채무 불이행으로 경제가 사실상 붕괴된 가운데 석유 부족 사태까지 겪으면서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정부는 이에 따라 모든 주유소에 경찰과 무장한 군병력을 배치했습니다. AP통신은 위제세케라 장관의 이날 발언이 전례 없는 경제 위기와 핵심 물자 부족 사태에 대한 지원을 모색하기 위해 미국의 고위급 대표단이 스리랑카를 방문 중인 가운데 나온 점에 주목했습니다. 라닐 위크레메싱게 스리랑카 총리는 지난달 중순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어쩔 수 없이 러시아로부터 석유를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우선 중동의 전통적인 공급자들로부터 석유와 석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